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이 편지의 서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네, 선포한 후에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이 17절까지 2장 17절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 안에서 찾아내어 다루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도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나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함도 나의 정욕과 자랑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나의 내면의 잘못될 가능성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사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방해되는 요소가 이제 우리의 내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요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장애물과도 장애물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부터 외적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장애물도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의 걱정어린 권면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이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도 요한은 외부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외부적인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네, 사도는 대적들을 어떻게 분별해 낼 수 있고 그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네,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저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하나님과 사귐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도는 18절에 새로운 이제 권면의 시작을 하기 위해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아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2장 12절과 15절에 나오는 자녀들아와 아이들아라는 이 호칭과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자녀들이나 아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청년들처럼 흉악자들과 싸움을 해보지 않은 이제 믿음의 시작점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바깥에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는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다뤄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짜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990년도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등장했던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죠.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는 휴거와 함께 마지막 날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거짓된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날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는 어떤 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준으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구약시대 때 마지막 날 오게 되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게 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된 사건, 그때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 그때가 종말의 세상의 마지막이고 종말에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미 임한 종말, 이미 임한 마지막 때와 아직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알 수 있는 근거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그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는 도대체 그럼 누구인가? 이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게 되었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어떤 동의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도 분분하고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래도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어떤 독단적으로 이 적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내용과 교회사 속에서 언급되었던 몇 가지 견해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이들은 이 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결코 속할 수 없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분리된 그 이단 교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시대 이후에 어떤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이 적 그리스도를 유대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자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받기를 원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에도 이 내용과 어느 정도 이제 공통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에는 적 그리스도가 꼭 이제 유대인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정말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교리를 설파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할 어떤 이제 독재자 같은 어떤 왕 같은 자인데 그러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로마 카톨릭 교회 그 자체로 봤고 특히 이 교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제 본문과 같이 적 그리스도는 교회에 속했던 자일 것이고 그리스도의 위치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제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들을 통해서 이러한 견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온갖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어버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의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고 그분과의 사귐을 끊어버리게 하는 존재,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세계관이 될 수도 있고 자녀, 배우자, 애인, 심지어 나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의 공격,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이고 무엇이 참된 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20절에서 사도는 적그리스도와 우리를 구분하며 우리의 교회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실력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단어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워질 때 받았던 것입니다. 네, 이 기름 부음을 거룩하신 자가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이제 이 사도 요한일서의 앞뒤 문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네,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특별히 구별되어 세움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은 이 성령님을, 성령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혹자는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중에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혹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에 비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혹자는 마치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에너지, 파워, 능력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며 또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거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서 요한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7절에서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 담긴 이 교리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주제로 교회사 속에서 과거에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던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27절의 본문은 이제 17세기에 그 청교도들과 이 소위 직접 계시를 주장하고 있는 퀘이커 교도들과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들의 논쟁에서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들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거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니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으니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뿐이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을 보면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위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또 말씀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저 기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들이 모두 이러한 부류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이 깨달음을 객관적인 지식보다 훨씬 우위에 둡니다. 자신은 느끼는 감정, 자신의 상태가 마치 성령 하나님의 감정과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두면 아마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을 모아두고 여러 난해한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시켜보면 아마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이들은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만일 정말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계시로 이야기하셨다면 어떠한 주제든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어떠한 선택이든지 만장일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추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때 세상의 어떤 모든 지식이나 세상을 살아가던 모든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이라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식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무지하고 글도 잘 못 읽고 모르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지식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질 것이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모든 기적들을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믿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26절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상식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영지주의라는 어떤 이단적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논리화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을 위한 지식과 같은 모든 지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지식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인 요소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별하고 나서 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주제를 24절의 요한의 권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네, 그리고 27절의 요한의 권면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24절 본문에서 처음부터 이 들은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처음 들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린 복음의 말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존재한 우리를 위해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저와 이제 대화를 했던 한 성도님의 예화를 들려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한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사님, 저는 교회에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라고 해서 매일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 문득 성경을 읽는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매일 꾸준히 5장에서 10장을 읽는 이 묵상이 바른 묵상일 걸까? 나의 주관적인 이 해석과 때로는 너무나도 내 스스로 봐도 억지스러운 적용이 쥐어짜내는 것 같은 이 말씀의 적용이 이단적인 건 아닌가? 이단적인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분명 한글로 된 글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데 전혀 외계어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분의 고민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고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선명하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민이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더욱 밝히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하여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과 사귐을 견고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사귐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존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방법을 갈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특별히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거룩한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실로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갈구하고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나의 자랑으로 가득하며 외적으로는 또한 그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수많은 쾌락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들을 흔들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충만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 기쁨을 너무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기쁨을 너무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안쓰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의 기쁨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으로 저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며 저들의 악함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전해져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그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